1장 22절에서 24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지난 성찬 주일에 우리 이 구절 말씀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한 시간 더 연결해서 우리 복음 말씀과 연결해서 이 구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일어난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사건은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이제 막히고 그룹 천사들과 두루도는 화연검 또 불과 칼에 의해 지켜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지금은 막혀져 있지만 다시 열어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실패한 첫째 아담을 대신하여 자기 백성들을 위한 새로운 언약 대표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하면 막혀 있는 생명나무가 다시 열리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요구가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대표하는 둘째 아담으로 오시고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모든 하나님의 언약적 요구를 우리 자리에서 우리 대신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 언약적 요구가 무엇이었죠? 우리 선악과 열매가 또 보여주고 있었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언약적 요구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완전한 사랑의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선악과가 보여주었던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한 사랑으로 순종해 주세요. 그래서 아담은 사단의 유혹으로 빠져서 범죄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적 요구를 지키는 것에 실패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고 이겨내셨죠.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을 완전한 사랑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언약 요구가 이루어진 사건이었고요. 그런데 두 번째 언약 요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언약 요구는 무엇이었죠? 우리 죄인들이 죄의 싹수로 언약 저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그룹 천사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이 지키던 생명나무로 나아가셨습니다. 화염검은 불과 칼, 즉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고 있었죠. 그래서 죄인이 화염검이 지키고 있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심판으로 나아가는 심판의 현실이었는데 아담과 이브가 그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것을 막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에게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마치 가장 악한 죄인처럼 생명나무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했던 모든 하나님의 언약 저주의 심판을 대신 다 받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적 요구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사랑의 순종. 그리고 죄인이 받아야 되는 모든 언약 저주의 심판,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다 받으시고 다 이루신 곳이 어디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언약적 요구를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도 내가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습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생명나무를 지키는 화염검, 즉 불과 칼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다 받으시고 모든 언약 저주를 다 가져가셨고 모든 하나님의 율법도 죽기까지 완전히 다 이루어 주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신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과 칼의 심판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의 불, 지옥 심판의 불이 예수님을 태우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예수님을 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끊쳐내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죄와 심판을 다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고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룹들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천국 지성소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즉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이 저와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어 이제 우리가 생명나무로 나아가 영원한 천국 축복의 열매를 먹게 되는 때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1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하심으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따라 먼저 천국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이 먼저 자기 피로 열어놓으시고 앞서가신 길을 따라 천국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까지 이르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 생명을 얻어 예수님이 앞서가신 길을 따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앞서가시며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 예수님이 이르신 영광에 우리도 함께 이르게 하셨다고 우리 구원의 현실을 알려주세요. 오늘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구원의 현실을 보여주실 때에 특별히 창세기 3장 21절에서 24절도 그렇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구원 역사가 이러한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놀라운 우리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미가서에 보면은요, 우리의 구원의 현실을 알려주실 때 이러한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미가서 2장 12절 13절 마이카 챕터 2 verse 12 through 13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의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장차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구원자로 임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다 모아 이루실 구원의 현실을 알려주실 때 이렇게 알려주세요. 길을 여는 자가 그의 백성들을 모아 앞서 가실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그 백성들을 모아 인도하시며 앞서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차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 구원을 이루실 텐데 이런 식으로 이루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앞서 가시며 길을 여는 자가 되실 것이다. 바로 이 약속을 따라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셔서 친히 우리보다 앞서 가시어 자신의 피로 열어주신 길을 따라 저와 여러분도 구름과 화염검을 지나 생명나무로 그리고 생명나무가 알려주는 영원한 천국의 축복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현실이 이렇다고 알려주십니다. 즉 복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길을 만들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보다 앞서가신 하나님이 먼저 길을 내시고 열어주신 길을 따라 우리로 따라오게 하시는 것이 구원이고 복음이라는 거죠. 이 현실을 창세기부터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부터 우리가 오늘 전체 구원 역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실 때 어느 쪽으로 쫓겨내셨을까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남쪽? 북쪽? 서쪽? 아닙니다. 동쪽으로 쫓겨내세요. 또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에덴의 동편 하면 죄인들이 거하는 땅. 동편으로 쫓겨내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24절에 에덴 동산 동편에 구름과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로 나아오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동편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동편으로 쫓겨내셨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겨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동편으로 쫓겨난 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더욱 멀리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동편으로 가는 것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범죄한 후에 하나님 여호와의 앞을 떠나 에덴 동산 동편 노 땅에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가인과 그 후손들의 죄악된 삶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임재 동편에서 살아갔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에덴 동산 동편으로 떠나 살아갔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창세기에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후의 구원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언약 저주의 심판을 받을 때에도 어디로 쫓겨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예루살렘과 가나안 땅에서부터 쫓겨나죠. 어느 쪽으로 쫓겨나요? 에덴 동산과 같은 거룩한 땅이었던 가나안 땅 동편으로 그 동편에 있던 광야를 지나 어디까지 가요? 더 동편인 바벨론 땅으로까지 쫓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던 성막과 성전을 보면은요. 에덴 동산과 닮아 있는 모습이 있어요. 에덴 동산 동편에 문이 있었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는 그런 입구가 있었다고 하면 성막과 성전을 보아도요. 지성소나 성소나 성전과 성막의 문이 다 어느 편으로 나와 있었느냐 하면 다 동편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백성들이 심판받고 쫓겨날 때에 하나님의 임재에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그 현실을 동편으로 쫓겨나는 것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때에는 그 반대되는 현실이 반전되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 돌아올 때에 어디로부터 돌아오느냐. 동편 멀리 바벨론 땅에서부터 포로기를 마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또 어디까지 들어와요? 예루살렘까지 들어오고 그리고 다시 성전이 지어진 후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동편으로 난 문을 따라 성전에 들어오고 제사장들은 또 동편으로 난 문을 따라 성소까지 들어오고 대제사장은 동편으로 난 문을 따라 지성소까지 들어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반전이 일어나죠. 오늘 보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쫓겨났던 것과 반대의 현실이 구원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멀리 동편에 있었던 동편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도 지성소까지 들어오게 하시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었죠?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켰던 언약궤와 그 언약궤 덮개인 속죄소가 있었고요. 생명나무로 연상케 했던 살구꽃 형상의 등잔들과 등대가 있었습니다. 결국 동편 멀리 있던 죄인들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와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그 보좌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현실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백성들이 받을 구원의 현실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 현실을 사도 바울도 같은 현실로 표현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을 알려주실 때 에베소서 2장 13절에 가면 이렇게 알려주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던 죄인들, 어느 편으로? 동편 멀리 살아가던 죄인들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회복되어 동편에서부터 다시 가까워지는데 하나님 임재 앞에까지 나오는 이 복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어디에서 우리가 이런 그 구원의 현실을 잘 볼 수 있냐 하면은요, 에스겔서예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 잘 아시죠?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기 때의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 땅에서 사역했던 선지자가 에스겔이었습니다. 유다 땅에서 활약했던 선지자는 누구였죠? 예레미야였어요. 그래서 같은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였는데 이 에스겔서에 보면 이러한 우리 구원의 현실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는 한 가지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남유다의 계속되는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 백성들이 동편으로 쫓겨나 광야를 지나 가장 동편 땅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은요 그 과정을 보여줘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과정을 하나씩 보여주는데 계속해서 동편으로 가는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광야로 가고 또 바벨론 땅까지 끌려가요.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면 실제로 눈에 보이게 드러나 있지는 않았지만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 그때 함께 일어났던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가나안 땅을 떠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누가 떠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도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다 무너지게 되죠. 생각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을 떠나셔야 했던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무너지고 이방 백성들의 손에 의해 더럽혀지는 언약 저주의 심판이 임해야 했죠. 언약 축복의 현실은 뭐였죠? 내가 내 백성들과 함께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 현실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고 그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언약 저주의 심판을 알려주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에스겔서 10장과 11장에 보면 남유다가 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그 모습을 환상으로 자세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떠나시는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를 떠나시는데 지성소의 동편으로 난 휘장을 지나 그 영광이 떠나세요. 그리고 성소로 난 동편 문을 떠나 나가시고요. 마지막으로 성전 동편으로 난 문지방을 지나가시며 그 성전에서 나와 더욱 동편에 있던 올리브산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이 바로 천국 영광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하나님도 계속해서 동편으로 가십니다. 그 동편은 어딘가요? 죄인들이 갔던 길 아닌가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이 가야 했던 언약 저주의 심판의 길을 따라가시듯이 동편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 동편 올리브산에 계속해서 머무르셨느냐? 아니면 그 올리브산에서 이제는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후에 어디로 가셨을까요? 에스겔서 1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가게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들, 내 백성들이 이른 열방, 내 백성들이 지금 가야 하는 그곳, 즉 동편 광야를 지나 내 백성들이 언약 저주의 심판을 받고 떠나가 있는 동편 바벨론 땅으로 내가 가서 그들과 함께 거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내가 그곳에서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주겠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떠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땅에서 죄에 빠진 자기 백성들을 쫓아내셔야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못하시고 그들을 버리거나 떠나지 못하시고 그들의 언약 저주의 심판의 자리에까지 함께 참여하시기 위해 가장 동편으로 쫓겨난 자기 백성들에게로 마치 하나님도 함께 심판받고 쫓겨나시는 것처럼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6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잊지 못하시고 버리지 못하시며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언약 저주의 심판을 받은 자리에까지 함께 가세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도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은혜가 처음 아담과 이브가 쫓겨났을 때에도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담과 이브에게 언약 저주의 심판을 내리시고 에덴 동편의 땅으로 쫓겨내셔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못하시고 완전히 버리지 못하시며 그들이 거하는 땅으로 찾아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오는 창세기 4장에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죄인들이 거하는 그 동편 땅에서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먼저 자기 백성들을 항상 먼저 찾아가시는데 멀리 동편 갈대아 우르 땅, 이것이 바벨론 땅이죠. 갈대아 땅. 그 갈대아 우르 땅에 살던 아브라함을 찾아가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시고 아브라함을 불러 교제 나누시고 아브라함을 먼저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십니다. 애굽 땅에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하시고 애굽 땅에서도 그들을 구원하여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이렇게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동편 바벨론 땅으로까지 자기 백성들을 먼저 찾아가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을 알려주세요. 실제로 바벨론 땅에서 이런 일들이 보여지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에스더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 저주의 심판을 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있는 그곳까지 가셔서 함께 하시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에스겔이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돼요.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자기 백성들을 찾아 멀리 동편 바벨론 땅으로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 동편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시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옛 성전은 무너졌지만 새로운 성전이 지어질 것을 알려주시고 그 성전 동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시고 또 동편문을 통해 성소로 들어오시고 또 동편으로 난 휘장을 통해 다시 지성소까지 들어와 보좌에 앉으시는 환상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약속을 함께 주세요. 이제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먼저 앞서 행하시며 돌아오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 백성들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70년 포로기가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편 바벨론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이후에는 새롭게 지어진 성전에 동편으로 난 문을 통해 들어오게 하시고 제사장들은 성소에까지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여 지성소에까지 들어오게 하십니다. 이 모든 회복들, 이 모든 구원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먼저 열어주신 길에 자기 백성들을 참여하게 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걸까요? 전체 구원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이 성취하실 우리 구원의 현실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에 빠진 자기 백성들을 잊지 못하시고 버리지 못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 보좌를 떠나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시고 멀리 우리 죄인들이 살아가는 동편의 땅인 이 죄악 세상으로 우리를 찾아와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이 나오죠. 영어 원어로적으로 하면은요, He became, He tabernacled among us 이런 뜻이에요. He became dwelling place among us. 우리 가운데 성막이 되어주셨다. 조금 전에 읽었던 에스겔서 11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백성이 있는 곳에 내가 잠시 성소가 되어주리라 하신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죄악 세상에서 잠시 우리의 성소가 되어주기 위해 오셨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동편 가장 멀리 쫓겨나는 현실, 즉 죽음과 저주와 지옥 심판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찾아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 나무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죠? 죽기까지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이 3일 후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천국 보좌에까지 이르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 멀리 동편에서부터 십자가 죽음과 형벌의 자리에서부터 다시 돌아오시는데 어디에까지 돌아오세요? 영원한 천국 성전에 하나님 보좌에까지 이르시고 거기 앉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앞서가신 모든 길이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열어주신 길을 따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이르신 곳에 함께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의의 공로로 인해 멀리 동편에서부터 즉 영원한 사망과 저주와 지옥 심판의 자리에서부터 다시 돌아와 예수님이 자기 피로써 열어주신 천국문을 지나 생명나무가 있는 천국의 지성소 즉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앉아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함께 앉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멀리 있던 우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가까이 불러주시는데 어떻게 불러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시며 열어주신 길을 따라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구원을 성취하신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제 예수님의 피와 의의 공로로 모든 구원을 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성도들은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 생명나무로 나아가 그 과실을 먹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천국 기업을 물으며 삼위 하나님과 한 보좌에 앉아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러한 생명나무의 현실, 우리가 생명나무에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현실, 천국 보좌 앞에까지 나아간 현실을 바로 이 땅에서 가장 뚜렷하게 누리고 맛보고 증거하게 하신 곳이 있죠. 너희가 이미 여기까지 나아왔다. 어딘가요? 바로 성찬상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천국 교제상에 나아가는 것, 바로 우리가 생명나무로 나오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가장 뚜렷한 증거입니다. 천국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표하고 인치는 떡과 포도주를 저와 여러분을 위한 생명나무의 열매로 내어주셔서 천국의 영원하고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멀리 동편에 있던 우리를 예수님과의 가장 거룩하고 가깝고 친밀한 교제의 자리 예수님의 보좌에까지 우리를 불러 한 품에 안으시고 교제를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이 성찬상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찬상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길을 열어주어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현실로 바뀌어 있지만 사실 이제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두루도는 화염검과 그룹 천사들이 이 성찬상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상에는 절대 아무나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나오면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의의 공로를 붙들고 나오는 자들에게만 그룹 천사들이 두루도는 화염, 그룹 천사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이 활짝 길을 열어주고 예수님 보좌 앞에까지 나와 생명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찬상도 마치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두루도는 화염검과 그룹 천사들로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성찬상을 아무나 나올 수 없도록 지켜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그 지키는 것을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에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합당치 못한 자가 성찬상에 나오는 것을 금하십니다. 합당치 못한 자가 성찬에 참여하면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고 하시고 심판의 현실을 맛보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생명나무로 나오는 것을 금하셨는지 그 이유를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저 그 아담이 열매를 따먹고 죄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을 염려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후에 자신을 올바로 살피지 않고 생명나무가 알려주는 현실을 올바로 분별하지 아니하며 합당치 않게 나올 때 받게 될 심판에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누구만 나와서 먹을 수 있다고요? 오직 죄가 없이 하나님을 완전한 사랑으로 순종한 의인만이 나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성찬상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문제, 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가 나오면 심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사함을 받은 자와 예수님의 의로 온전히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만이 오직 믿음으로 나와 떡과 포도주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이 나오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게 된다. 심판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하며 나오라고 하세요. 즉 회개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고 나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생명나무가 그룹 천사들과 화연검으로 지켜져 합당치 못한 자들이 나오는 것을 막았듯 이 성찬상도 합당치 못하게 나오는 자들로부터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찬상에 나오는 자들을 경고해야 할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과 연합된 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과 의를 의지하여 나오는 자들에게는 성찬상으로 나오는 길이 활짝 열려 있지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을 살필 수 없는 불신자들, 회개도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룹 천사들과 화연검이 이 성찬상으로 나오는 길을 막고 있고 그래도 여전히 자기 의를 자랑하며 나오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죄인은 나올 수 없느냐?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시고요. 죄인을 위해 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 성찬상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의 의의 보혈만을 붙들고 맹렬히 타오르는 불과 칼을 지나 생명나무로 나와 우리 예수님과 교제 나누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미약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룹들과 화연검이 결코 우리를 소멸시키거나 하야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떨기나무가 불 가운데서도 타지 않았던 것처럼 홍해바다의 물이 이스라엘을 덮지 않고 오히려 구원하였고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만을 덮었던 것처럼 홍수의 물이 이 세상을 다 심판할 때에 노아와 그 가족은 건짐을 받았던 것처럼 바벨론의 우상에 절하지 않아 풀무불에 던지어졌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머리카락 한 올도 타지 않고 지켜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모든 심판에서 지켜주시며 생명의 교제를 나누어 주십니다. 왜? 우리의 심판은 내 자리에서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앞서가시고 열어놓으신 그 길을 이제 그 누구도 다시 막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십니다. 불과 칼의 심판이 이제 우리에게는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다시 정죄하시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부으시며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서 알려주시는 우리의 복된 현실, 우리가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처음과 끝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막힌 것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시작됐지만 이제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으로 인해 그 길이 다시 열리며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 축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 다시 구룹 천사들이나 화염검이 보이질 않습니다. 선악과도 없습니다. 시험도 없고 저주나 심판도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축복만이 보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바로 이 현실을 이루기 위해 성취되어 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된 현실을 천국에서 온전히 누릴 것이지만 지금도 이 주일 예배를 통해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천국의 복된 현실을 미리 맛보고 누리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루하루 우리를 위해 활짝 열려있는 영원한 천국 축복의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떠하든지 병이 걸리든 죽음을 맞이하든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든지 어떤 말도 안 되는 비참한 현실이 일어나든지 절대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앞서가신 길을 따라 예수님의 피로 열어놓으신 천국 축복과 영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누가 보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버리지 못하시고 잊지 못하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구원하신 예수님이 천국 문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기쁘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서로 돌아보시고 세워주시며 함께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하며 열린 문을 따라 천국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심판의 자리까지 참여하시고 또 우리를 데리고 천국 영광에까지 이르러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 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서 우리보다 앞서 가신 길을 따라 그 활짝 열린 천국문을 지나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생명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음을 저희들 분명한 확신으로 바라보며 이 땅에서 어떤 현실을 맞이하든지 이 천국문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앉으신 채로 찬송가 227장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힘 넘버 227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